예, 2월 13일 우리 주일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의 역사를 가지고 살피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세상의 압력 속에서도 성도답게 살아가는 법. 세상의 압력 속에서도 성도답게 살아가는 법. 이런 제목으로 우리 주일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가르치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이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특히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사명의 삶을 시작했으나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으로 인해서 40여 년 동안 이제 광야의 그 세월을 보내면서 결국에는 뭐 다 들어가지 못하고 또 제2세대가 이제 그 땅을 향해 가는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그 이제 그 땅을 가야 될 이 미래의 이 백성들이 그 다음 그러니까 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빛과 소금다운 삶을 그곳에서 그러니까 주님과 약속했던 시내산의 약속대로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그런 연결되는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120년의 세월을 산 모세가 그 100년을 넘게 산 지혜들 중에 그가 정말 신명기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들을 그 백성들에게 주는데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정말 요약해서 말한다면 한 가지 당부하는 거는 뭐였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한 가지를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거라고 그랬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결국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라는 다음 세대의 리더가 세워져서 또 그를 따라서 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약속의 땅, 이 사명의 땅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따라 이제 바른 관계 가운데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열방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한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이 본격적인 사명의 삶이 시작된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새로운 역사가 정말 시작이 되는 거였는데 그런데 그들의 역사를 보면 가나안의 주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요단강을 건넌 그 첫 세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이 사명을 이루어내던 첫 세대들이 다 죽으니까 이제 그 다음 세컨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은 결국 모세가 신신당부하고 그렇게도 부탁했던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점점 그 사명을 잊어가게 되죠. 여호수아도 자기가 죽기 전에 백성들을 다 모아서 다시 한번 결단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대로 살 것만을 결단하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월이 흘러가고 또 죽은 사람은 또 죽은 대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의 너무 소중했던 그 약속,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약속, 그 언약을 잊어가면서 이제 자기 생각대로 살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불순종의 결과로 결국에는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핍박을 아주 심하게 당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듣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사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약속한 평안에 그 사명의 길로 오게 하면 또다시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또 자기 오른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또다시 불순종의 결과로 인한 그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럼 또다시 하나님을 부르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이어지는 역사. 사사시대 역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350여 년의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불순종하면서 바닥치기를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에는 이 사람들이 마치 그 자녀들이 엄마 품으로 돌아오듯이 하나님 품으로 달려오던 이 민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예 그냥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살 수 있는 우리의 나라, 우리의 왕을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가 이제 빗나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겠다.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런 인간의 고집을 강제적으로 막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셨죠. 막지 않으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결국 인간을 이제 왕으로 세워주시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되는 역사의 이야기가 사무엘서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왕을 달라 해서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그가 참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때가 이제 아마도 이스라엘 이 민족의 역사로 보면 아주 최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었죠. 왜냐하면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왕들의 됨됨이를 평가한 어떤 기준이 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데, 뭐 그렇다고 완벽한 삶을 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실패의 순간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이키려는 그런 삶을 살았던 왕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의 역사는 뭐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 최고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솔로몬이라는 그 다윗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처음엔 참 겸손했고 이 사울왕처럼 그랬어요. 정말 겸손했고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막 그 만신전, 그러니까 모든 이 주변 나라의 우상들을 모아놓는 곳으로 만들게 되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자기가 스스로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뭐 다 결혼 동맹을 맺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거룩한 하나님의 이 성전이 있는 이 곳을 전부 완전히 그냥 우상 천지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를 완전히 망치고 맙니다. 물론 솔로몬 때 망한 게 아니라 세월이 흘러서 망하지만 결국엔 바른 방향을 틀어버렸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은 그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 하나였던 나라가 두 개로 이제 쪼개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10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북쪽 땅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됐고, 그 북이스라엘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 나머지 두 개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하나가 돼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왕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남유다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처럼 자기도 뭔가 이것을 자기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예 이 나라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그 이집트의 그 송아지 이 산당을 만들죠. 그래서 남쪽 국경지대 그 베델이라는 이 남쪽 끝, 그리고 북쪽 국경지대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단, 여기에다가 이상한 그런 이 성전을 만들고 너희를 이끌어낸,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준 하나님이 바로 이거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우상의 그 우상 숭배로 완전히 백성들을 그 방향을 확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부터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져서 역사를 보면 한 번도 북이스라엘에서는 제대로 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왕이 없었어요. 그렇게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불과 이제 200여 년 만에 북쪽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수르,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되죠. 그래서 뭐 다 그냥 잡혀가고 그 동방 지역 여기저기 다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가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바르게 서고자 했던 왕들이 있었던 가운데 한 350여 년 정도 이렇게 존속을 하다가 결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아시리아,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시리아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세 번이나 침략을 당하면서 결국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 마는 그런 역사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아수르에 패망한 후에 한 136년 정도 지나서 이제 유다,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몰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이후 불과 1000년도 되지 않은 그 시간 안에 이 민족이 결국에는 다 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만 붙들고 사명만 붙들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이 민족이 어떻게 한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셨던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 본문 이 다니엘서는 이 바벨론이 남유다 이 민족을 1차로 침략했을 때 잡혀간 다니엘, 이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역사입니다. 시내산, 그러니까 모압 평지, 그러니까 신명기도 포함되겠죠. 시내산 또 이 모압 평지에서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사명을 가지고 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갔던 이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 백성들이 이 열방의 나라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는 백성들이 그 나라가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명의 땅에서 다 패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만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금 두 번이나 재언급하시면서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삶의 방법으로, 삶의 중심으로 주셨던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버렸다라는 거는 율법책은 가지고 있지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경은 갖고 있지만 별로 읽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종교적으로만 사용했다 그 말이죠. 자신들의 실제 삶에 살아가는 가치, 이 땅과 구별되어야 될 거룩한 가치로 여기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도 내가 잘 살 수 있는 하나의 복받는 방법으로만 그렇게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도록 보냄을 받았는데 모세를 통해 그렇게 신신당부를 받고 그렇게 언약을 따라 살기로 약속한 이 백성들이 그 약속을 점차점차 소홀히 여기고 무관심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세속의 삶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백성들이 그 선택받은 백성들이 결국은 그래서 무너지고 말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사명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간 지 불과 한 30여 년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 첫 세대를 일구었던 그 이 같이 그 하나님의 역사 일구었던 이 1세대들이 죽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이 귀한 사명을 잃어버렸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점점 세상화됐다. 세속화됐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사사기 2장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장 7절,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잘 섬겼다. 또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여에 베푸신 큰 일을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다. 여호와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년을 살고 죽었다.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유산인 에브라임 산악지대 가스산 북쪽 딥넷 헤레스에 여호수아를 묻었다.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뜨자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베푸신 크나큰 일들도 기억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바라보고 계시는데도 못된 짓만 일삼으면서 바알을 섬겼다. 우상 섬겼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과의 언약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대로 하면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면 그냥 파괴되고 멸망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 순간 계약 위반으로 죽어도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지 않으시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사사와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사명의 길, 약속의 길로 돌아오도록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방에 알리는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이 땅 어둠 속에 빛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자꾸 인도하시죠. 그러나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간 게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간신히 그냥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나라다라는 명맥만 유지하다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 흉내내고 약 800년 만에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지경에 파멸되는 지경으로 간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꿈을 꾸시고 이집트로부터 구원한 이 백성들이 결국 이렇게 됐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실패했다라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불순종한 이 백성들에게 결국 패망에 이르기까지 800년 동안 끝까지 참고 인도하신 방법들을 잘 보면 결국 어떻게 일하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 이 약속, 언약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그 사람, 바로 선지자라고 할 수 있고 사사라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은 거죠. 모세가 택함을 받았고 여호수아가 그 이후에 사사들이 그리고 다윗왕이 그리고 계속되는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믿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순종의 자리에 갔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 남은 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그 일을 행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남아있는 자들, 그게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아니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로 한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오늘날처럼 모든 이 세상의 교육, 철학, 뭐 문화, 사상, 뭐 과학, 전통 이런 것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그런 인본주의의 세상으로 다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여 주인됨을 믿고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 새 언약의 백성이 돼서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이제부터는 그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세상 곳곳에 들어가서 사는 그 현실과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이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이 가치, 하늘나라의 가치를 붙든 삶을 여러분 각자가 들어간 삶의 곳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보냄을 받은 자요. 이런 사명을 하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단지 교회당을 왔다 갔다 왕복 운동을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당에 와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이란 단지 우리가 이제 죽음의 지옥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천국길로 옮겨졌다는 기쁨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 세속의 풍속들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왔는데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이제 내일부터는 절대 그런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그 가치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던 그곳에서 내가 마치 보내진 자처럼 이제 그 가나안 땅, 어두운 땅, 내 친구들과 내 직장과 내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붙든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됐다. 그게 바로 새 언약 백성이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본주의의 가치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나의 가족, 친구, 동료들 속에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전하는 백성이 됐다. 바로 그거예요. 마치 누룩처럼 온통 밀가루에 다 섞여서 휩싸여서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갇힌 듯하고 성도로서의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밀가루를 변화시킨 그것이 바로 누룩 아닙니까? 그것처럼 그 밀가루를 변화시키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예요. 이런 성도들의 분명한 정체성과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처지와 똑같은 상황, 이런 이 상황 속을 살아가야 했던 다니엘이 어떻게 그럼 그 바벨론 이 세속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갔는가 우리가 잘 묵상해보고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빛을 들고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보내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백성을 통해 일하시는가, 어떤 게 우리가 닮아갈 것인가, 정말 다니엘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간 다니엘을 바벨론, 이 세송이, 세상이, 세속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 볼 때 한 나라, 한 민족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히 그 나라가 짓밟히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면 모든 것이 없어지게 되어 있죠. 당시의 정복국들은 점령했던 나라가 다시 재건될 수 없도록 그 나라를 일구던 왕족,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죽이거나 다 포로로 끌고 가 버려서 이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저들의 어떤 전통문화, 저들의 문화정신 이런 것들을 다 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민족적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그런 식으로 이 점령국들을 짓밟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이 일본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겪었었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은 결국 그래서 그들에게 바벨론식 세뇌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1장 4절을 보면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잡아온 사람들의 그 뇌리에서 그들의 삶의 모든 이 살아왔던 삶 속에서 그들이 살아왔던 문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화를 버리고 완전히 바벨론의 문화를 수용하도록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 물론 저들이 불순종했지만 이 이스라엘은 이 나라 자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문화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신본주의적 그런 기초가 있는 문화였어요. 비록 불순종했더라도 그런 기초를 가지고 있는 문화였다 그 말인 거죠. 근데 바벨론의 문화 어떻습니까?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본주의의 세상으로,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런 문화였죠.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날도 이 물질적이고 쾌락주의적인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설교에서 많이 얘기할 때 바벨론 문화다, 바벨론 문화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걸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포로 중에 뽑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그런 문화에 노출됐고 그렇게 그 문화에 젖어들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된 겁니다. 마치 인본주의에 극을 달리는 이 막 오늘날처럼 본능을 추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격려받고 칭찬받는
유행 따라 감정과 느낌을 따라 사는 삶에 어울려서 살아가게 한 거죠. 그것도 하루 한 번의 교육이 아니라 3년 동안이라고 분명히 오절이 얘기하죠. 갈대아 문화, 바벨론 문화, 세속의 문화에 노출됐고 거기에 섞여서 자신도 모르게 그 문화에 젖어들어서 바벨론화되고 세속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하는 그런 교육을 받게 된 겁니다. 특히 이 새로운 문화, 저희들 이제 호주에 왔을 때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빨리 이쪽 문화에 동화된 걸 볼 수 있죠. 바로 그런 것을 노렸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다니엘을 비롯한 그 뽑혔던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완전히 바꿔버리고 창시 개명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문화가 하나님 중심적이듯 이 바벨론, 그들이 가진 이름에는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에서 가졌던 그들의 이름은 이름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의미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이 방식으로 바벨론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 뭐라고 말합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이 바벨론식 이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다 뭐냐면 바벨론 우상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벨론은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중심의 민족 정신까지 철저하게 무너뜨리려는 그런 시도를 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중심적인 삶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린 세속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거기에 동요되도록 거기에 물들어가도록 그렇게 교육을 한 거죠. 오늘날도 지금 우리가 받는 이 사탄으로부터의 공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날도 사탄이 바라는 바는 바로 이런 거죠. 이런 바벨론 문화의 세상에 성도들이 같이 휩쓸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이 세상의 문화와 함께 어울리며 이 세상 유행을 따라 같이 지옥으로까지 쓸려 내려가게 하는 그런 술수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서부터 이 세속의 문화에 적응하고 물들게 되면 한번 그것이 무의식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걸 돌이키는 건 정말 어렵게 됩니다. 사탄이 점령한 이 감각을 추구하고 본능을 추구하는 문화가 어린아이들을 감염시킬 때, 어릴 때부터 감염시킬 때 가나안에 어렵게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35년 정도 만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죽음을 무릅쓰고 가나안을 점령한 지 불과 35년 만에 요즘도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불과 뭐 한 50년 전에 있었던 전쟁, 6.25 전쟁 이후에 지금 우리의 이 세대들이 전혀 그런 이 전쟁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35년 전이지만 20대였었는데 그때 나와 지금의 세대를 비교해보면 불과 한 30년, 35년 차이의 세월일 뿐인데 너무나 이 천지 차이의 생각을 가지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우리 나이 때와 내가 어렸을 때와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어떤 그런 이 문화의 발전 이런 걸 보면 불과 그 10년 전인 2007년경에 2007년이면 벌써 15년 됐나요? 그러니까 6월에 그때 아마 애플의 아이폰이 나왔었는데 지금 그 아이폰이 나오면서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온 이 세상과 그 전의 세상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대들의 분명한 특성을 보면 가나안 정복 후의 세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가치를 잃고 세속적인 그 감각적이고 자극을 따라가는 게 이게 유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편에서 세상이 왜 이렇게 될까 그렇게 궁금해했는데 이제는 세속에 물들어서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거꾸로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바른 정체성이 후대들에게 심어지지 않는 한 불과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20, 30년 후의 미래는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이스라엘 역사의 그 후대들처럼 사사시대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신사사시대를 곧 이루게 된다 그 말인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는 그런 사사시대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가치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 젊은 세대들 다 멀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까지 막 재미를 추구하게 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하고 결국 성도들이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 새 언약 백성 되었다고 하는 이 구별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자 하는 것. 그게 이제 사탄의 최고의 목표인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여러분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바르게 알지 못하면 교회당에 와서도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려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교회 절기들을 열심히 지킨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 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만든 내가 움직이는 하나님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 힘을 모아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어린아이들에게 우리의 각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정말 심어갈 수 있는 새 언약 백성의 그 가치를 말씀을 심는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게 되는 거듭남이 없으면 이게 완전히 교회도 세속이 될 수 있지만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새겨진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듭남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이 여전히 강해 보이고 세속의 힘이 강하다고 해도 성도가 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비록 나라가 망했고 다 흩어졌으나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뜻은 없어진 게 아니고 무너진 게 아니고 더 온전히 믿음의 사람을 통해 강하게 서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니엘이 어린 청소년의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정도의 세뇌를 받았다면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고 봐야 되는데 이 다니엘서 전체를 읽다 보면 오히려 그들을 정복하고 짓눌렀던 바벨론 이 바벨론이 오히려 포로였던 잡혀갔던 다니엘에 의해서 그 역사가 좌지우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고 이름이 바뀌고 민족 문화가 다 파괴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바벨론은 이 포로된 이스라엘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 다니엘로 인해서 그 나라의 미래를 알게 되고 그 나라가 어떻게 나아갈지 깨닫게 되면서 그 예언대로 이루어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9절 박수장 벨드사사라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곳이라도 너에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 이상을 해석, 내가 꿈에 본 이 이상을 해석해서 나에게 구해달라. 그게 바벨론 초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했던 말이에요. 또 5장,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이거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쓴 벨사살 일 왕일 때 그럴 때 이 다니엘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또 6장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며 총리들과 방백들과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때는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는 또 다른 나라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가 섰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장 1절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 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이상을 깨달으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페르시아의 통치 기간 동안 이 고레스 시대에 이런 일들을 다니엘이 분명히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통치 초기부터 그 바벨론이 결국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나서도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에게도 이 역사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알게 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런 이것은 시대의 나라와 문화 정신을 다 잃어버리는 외부적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말씀의 가치로 무장된 사람이 있다면 그 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은 망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믿는 나라는 망해도 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세속의 힘이 강하냐, 얼마나 이 세상의 문화의 힘이 강하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다니엘을 삼킨 것 같지만, 이스라엘을 짓뭉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들은 누룩과 같이 섞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 다니엘, 이 다니엘과 같은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 나라의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귀한 그런 도구가 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하고 나서 100년의 세월 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포로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종교의 어떤 외부적인, 외향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 인사이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의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된 사람이면 이건 나이가 많냐 적냐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120살이 된 모세가 그런 일을 하나, 지금 청소년 같은 다니엘이 하나, 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그 마음의 정신을 물들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소년이라도 다윗이나 다니엘 그리고 그 친구들처럼 어린 이 청소년들이라고 하더라도 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슴으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말씀의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 그래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나라를 세우고 온전히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우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압력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어둠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 사는 법을 좀 배우자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면화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뜻을 세운다는 것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가슴의 뜨거움으로 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세운 사람들을 키울 때 아무리 나라가 무너지고 어떤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까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그래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역사를 살펴보면 성도들이 말씀을 세우고 그 말씀에 굳게 서면 나중에는 그 말씀이 그 민족과 그 가정과 그 국가를 다 회복하고 굳세게 다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매달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 하나, 이 말씀의 가치로 무장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미래는 무너진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뭐 여러분 개인적이든 사회적인 어려움들은 바로 이 말씀의 정신, 이 말씀의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이 말씀으로 온전히 선다면 그 무너진 것을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거꾸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교회에는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늘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며 갈팡질팡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승리와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그 거듭나지 못하는 경우는 무조건 푸념하는 거죠. 뭐 시험이 감당하기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저들의 기도가 아니라 징징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의 순간마다 느리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에는 그런 깨달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으로 말미암은 확신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뭐 어려움 중에 있다고 해도 말씀이 생각나고 그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고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답을 얻을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잠시 잠깐은 고난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넘어지지 않아요.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라도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늘 현실이라는 거대한 공룡에 부딪혀서 무너지고 마는 거죠.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도록 만드신 훈련의 이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도 그 현실의 문제에 늘 이게 눈이 박혀서 그 현실이 주는 진정한 목표와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바르게 정하지 못하면 그 가치로 무장되지 못하면 성경을 볼 때마다 현실성이 없다고 보이고 현실적이 있니 없니 하면서 짜증만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현실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가장 현실성 없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게 가장 허무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모든 일을 푸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이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동안에 뭐 공부나 해라, 뭐 사업이나 연구, 사업 연구나 해라 이러면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현실성이 없어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뿌리박고 살아가야 되는 어둠에 보내받은 빛이지만 이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한 길을 나아가게 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 비가 올 때 유리창을 보면 빗물이 다 흘러내려가 버리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이 메마른 이 대지가 대지 위에 단비가 내릴 때 그 비를 흠뻑 빨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흠뻑 빨아들인 대지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 땅에서 새 생명들이, 새 싹들이 대지 위로 솟구쳐 오르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빨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정신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감염이 되면 밀폐된 공간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밀폐된 공간에 갇혀있다가 문을 열면 어떻습니까? 찬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면서 정신이 맑아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나태하고 잠자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이 불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의 나약한 정신을 강력하게 만드는, 살아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고 바른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철저하게 무장하는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인해서 정신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밝은 모습으로 분명히 다가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늘 이 그냥 말씀이 우리의 그런 어떤 귀에만 지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슴에 새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자, 두 번째는 다니엘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내면화되고 나면 말씀대로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리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말씀이 바르게 내면화되면 그냥 환경에 그냥 순응하는 삶이 아니라 새 속의 물결이 아무리 다가와도 하나님이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그래서 내재될 때 운동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불의한 것이나 불경건한 것에 적당히 타협하거나 눈 감고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알기에 그 말씀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이 뭐였습니까?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감추지 못하고 전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성령 충만한가를 점검하려면 내 속에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넘치는가? 그것을 감출 수 없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생명들을 향해 나아가 전하고 외치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면화되면 누가 말려도 말릴 수 없는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행동력이 살아나게 되죠. 세상의 풍파에 그냥 끌려가지 않고 말씀대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말씀대로 용기 있게 도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1장 9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황관장이 이 일을 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또 소년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향해 가만히 숨어서 때를 기다린 게 아니라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의 때인 줄 알고 달려들 때 그 골리앗의 목을 베어 민족의 군대를 일으키는 그런 용감한 그런 이 장소가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고 용기 있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이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또한 다윗도 다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도전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죠. 이사야 40장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소년이냐 장정이냐 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돈이 많냐 없냐 이게 시간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고 그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도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입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사람, 몸을 움직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왜 우리가 싸우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현실을 들먹이며 자꾸 타협하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거고 피하는 거고 변명을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된 정신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듭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만나질 못했으니까 싸우기보다는 회피하고 도망치고 핑계대고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진다고 할 때 20대, 30대가 숨어버리면 누가 나라를 위해 싸우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의 우리 청년들 20대, 30대가 물질 문화의 그 음란한 문화와 싸우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청년들이 이 교회 속에서 세속화가 된다면 이건 참 큰일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가치로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와 타협하면 교회당에 모여서 이건 교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당이 아니라 연회당이 되겠죠. 그리고 형제자매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저 술친구, 음란한 파트너를 구하는 그런 장소가 되고 말겠죠. 요즘 교회 20대 청년들의 고민들의 대부분을 보면 세상을 어떻게 닮아갈까, 흉내낼까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저 어려운 공부의 시기, 뭐 고등학교 시기만 지나고 나면 완전히 그때부터는 더 거룩하게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여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없고 오히려 그냥 세상으로 그냥 자기를 다 더럽히는 일들이 마치 특권인 것처럼 젊음의 특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다니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과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젊음을 거룩과 순결로 지켜가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과 순결로 지켜가시고 여러분이 주신 이 교회를 우리가 거룩과 순결로 지켜서 우리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런 도전은 사실 그 당시 현실로 보면 죽겠다 하는 도전과 똑같았습니다. 1장 12절 청하온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이들을 잘 먹이고 좋게 만들어야 되는 이 환관장으로 본다면 만약에 열흘 동안 얘들을 굶겨가지고서 대충 먹게 해가지고 빈약하게 만든다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었, 그런 위급한 상황인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 또한 이런 걸 요구하는 자체가 죽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바른 믿음이 있었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믿음대로 살 것을 그대로 도전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도전했을 때 결국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히 승리하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그들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지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그러니까 채소만 먹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싸우면 굉장히 불리해 보이거든요. 그 현실은 불리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환경과 상황의 그 열악함으로 인해서 아우성치지만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이 삶의 성패 여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인해서 갈라지게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의를 바르게 지키고도 사업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셀 속에서 함께 모임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매일의 묵상 가운데 나가면서도 학업에서 탁월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정직하게 살아가게 돼서 훨씬 불리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 선다고 해도 반드시 그 끝은 승리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도전이죠. 믿음으로 싸워, 말씀대로 싸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깊이 그래서 내면화시키면서 그 말씀대로 용기 있게 세상과 싸우는 순종의 실천의 도전의식 이걸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그 행동하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이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부적인 강한 말씀의 정신과 겉으로의 강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내 쪽으로 말씀에 굳게 선 이런 정한 마음,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장되어 있었지만 또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외적으로도 실력이 탄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육 간에 강건한 지식을 갖추고 있더라는 거죠. 1장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문화와 지식을 알아가는 일에도 실력이 월등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이 영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세속의 삶, 우리가 보냄을 가진 곳에서 살아가는 직장이 됐든 사업이 됐든 학생이 됐든 그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압도적인 실력을 준비하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매 주일마다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에 뒤질 수 있겠습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준비하는 백성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뒤처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해서 여러분의 정신과 뜻을 굳게 세우고 그 말씀이 주시는 대로 그 가치를 따라 그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탁월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애쓰십시오. 세상이 주는 떡을 얼만큼 더 많이 모을까? 이 떡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거를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주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 이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만한 것을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 믿고 그냥 낙하산으로 이렇게 좋은데 가는 승리하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세상과 실력으로 진검승부를 하여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렇게나 눈 감고 돌을 던졌더니 컵으로 들어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더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의 평생 동안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훈련을 했어요. 골리앗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그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때마다 그 보이는 현장 속에 믿음의 훈련을 해왔더라 그 말입니다. 시편 78편 72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양을 기르는 목동의 삶이었지만 그 과정과정마다 그가 주어진 사명을 다 정직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그 양에게 덤벼드는 이 짐승들과 싸우기 위해 돌팔매질도 배우고 그것과 싸워 이기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타서 낙하산 잘 타고 왕이 됐다 이게 아닙니다. 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기까지 그의 인생은 만만한 인생이 아니었죠. 사울왕도 하나님이 다윗보다 먼저 선택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왕답게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옷을 입고 노예보다 못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부른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울 왕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내일을 만들고 우리가 깎아가며 세상에서도 탁월한 실력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오늘 주어진 이 상경 속에 핑계와 변명과 게으름과 나태로 살아갈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절벽과 장애물이 온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이것을 뚫고 나가든 돌아나가든 넘어가든 하는 그런 순종의 싸움을 해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가 결국에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고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단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으로만 그렇게 끝나지 마시고 정말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말씀다운 사람이 되는 그런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어디에 복종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복종하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키우면 이런 준비된 사람으로 자라가면 우리의 분명한 미래가 밝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호랑이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 무시할 수 없는 탁월한 준비를 일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자신들이 하는 사업에 있어서 최고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직장에 나간다고 하면 뭐 사장이 와서 막 무릎 꿇고 야, 우리 같이 좀 일하자라고 할 그런 실력을 갖추길 바랍니다. 학으로 준비하는 학생들도 그런 실력 있는 삶을 위해서 하루하루 철저히 자신을 준비해 나가십시오. 그래서 영성과 지성이 철저히 준비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다니엘처럼 뭐 말하자면 대통령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 자리에서 그를 무시할 수 없고 그를 빼놓을 수 없고 그를 통해 그들 나라가 나아갈 미래를 알게 하는 그 이 세상과 이 나라와 이 역사들이 나아갈 미래를 알게 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면이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도전의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실력을 갖춘 그런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낙하산으로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닥에서부터 믿음으로 그 실력을 키워 읽어가는 사람. 오늘 주어진 이 하루, 오늘 주어진 나의 사명을 정말 온전히 감당하는 정직한 마음, 거룩한 마음, 성실한 마음, 그 태도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철저한 이 내면화를 통해서 여러분 감출 수 없는 이 말씀의 진정한 힘으로 도전하는 그 도전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슨 악으로 깡으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성과 또 우리를 통해 준비케 하신 지성과 이 실력을 겸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나아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된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묵상하십시다. 묵상하겠습니다.